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4절, 10절에서 11절과 19절에서 22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말을 하면 온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여 들었다. 그 무렵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여들었다. 이스라엘 사람은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나가서 에벤에셀에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은 압에게 진을 쳤다. 블레셋 사람이 전열을 갖추고 이스라엘 사람을 치자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이스라엘은 이 싸움에서 블레셋에게 졌고 그 벌판에서 죽은 이스라엘 사람은 4천명쯤 되었다. 이스라엘의 패전병들이 진으로 돌아왔을 때에 장로들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에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로 사람들을 보냈다. 그들이 거기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는 만군의 주님의 언약궤를 메고 왔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올 때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함께 왔다. 그런 다음에 블레셋 사람이 전투에 임하니 이스라엘이 져서 제각기 자기 장막으로 달아났다. 이스라엘은 이때 아주 크게 져서 보병 3만 명이 죽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이때 전사하였다. 그때 엘리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으며 출산할 때가 가까웠는데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자기 시아버지와 남편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갑자기 진통이 일어나 구부리고 앉은 채 몸을 풀었다. 그러다가 그는 거의 죽게 되었다. 그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걱정하지 말아요 하고 말해주었다. 그러나 산모는 대답도 없고 관심도 보이지 않다가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주며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 하는 말만을 남겼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데다가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었기 때문이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궤까지 빼앗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고 말했던 것이다.
요즘 시대가 건강에 관심이 참 많은 시대입니다. 제가 전에 청소년 사역을 했을 때 우리 청소년들의 기도 제목이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가 진로, 그 다음이 연애, 마지막이 건강이었습니다. 건강. 아니, 웬 청소년들이 건강을 이렇게 기도 제목을 많이 내놓나. 보통 우리 중학교 남학생들의 기도 제목이 거의 매주 부모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을 늘 이렇게 내놓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때 당시 담당 목사님이셨던 목사님이 진짜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부모님이 어디가 좀 많이 편찮으시니? 했더니 아픈 데가 없다고. 여러분, 우리 중학교 남자아이들의 입을 여는 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뭐 이렇게 아무 생각 없어 보이는 기도 제목 같아 보이지만 그 아이들도 사실 아는 거죠. 아, 건강이 참 중요한 것이구나. 우리가 몸에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이렇게 금방 조치를 취합니다. 최근에 저희 부서의 전도사님 한 분이 건강검진을 했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오셨대요. 그래서 바로 식단을 바꾸시더라고요.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저도 건강검진 할 때마다 공복혈당이 좀 높게 나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저희 아내께서 늘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데 당신은 지금 당뇨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러니 제가 없는 데서 알아서 음식 조절하세요. 제가 면과 빵을 참 좋아하는데 거의 뭐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꿈과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마음이 아플 때도 있지만 아내의 경고가 이렇게 생각이 나서 절제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을 잘 챙기실 거라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잘 챙기는 것처럼 영적인 건강도 잘 챙기고 있으십니까? 영적으로도 증상이 상태가 안 좋을 때마다 우리가 발견하고 또 올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몸의 건강을 잘 챙기는 것만큼 영의 건강을 잘 챙기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어떤 증상이 있나? 먼저 예배에 감격이 사라집니다. 예배가 참 지루하고 자꾸 시계를 보게 되고 예배 가운데 마치 구경꾼으로 앉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졸리고 집중이 잘 안 되고 계속 주보에다가 메모만 하고 설교는 짧아야 한다 이렇게 막 글만 쓰고 말씀이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막힙니다. 이렇게 마음을 쏟아내는 토로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렇게 입술에 머무는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럴 때 참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다행인데 그러면서 점점 마음이 식어지고 마음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어느 순간부터 이겨지지가 않고 직장 동료나 그렇게 남편과 아내가 자녀가 미워지고 용서가 안 되고 또 은밀한 죄가 내 삶에 들어와서 죄가 이겨지지 않고 오히려 죄 가운데 빠져버리는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스스로 닫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서먹서먹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단절시켜버리죠. 혹시 이러한 증상 가운데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근데 그러면서 한편으론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런 나도 사랑하시겠지 그저 동일한 삶을 유지하면서 어물쩍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하거나 악행을 저질러도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나를 누구보다 더 사랑하시게 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덜 사랑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뭐 우리 삶 가운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영적인 건강을 잘 챙기지 않으면 반드시 어딘가에서 일이 터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고리를 끊지 않고 방치하고 또 덮어두다 보면 결국엔 주님의 임재가 우리 삶을 떠나실 수도 있다는 것. 이게 너무나도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A.W. 토저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성령님이 완전히 떠나셔도 교회들이 하고 있는 일의 90%는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영적인 적신호가 오고 영적인 건강에 이상 증세가 나타나도 육신의 건강검진 결과보다 덜 신경 쓰고 육신을 더 챙기는 것과 같이 신경을 덜 쓸 때가 우리에게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사무엘상 4장 말씀이 이것을 정말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전반부는 사무엘상 4장의 전반부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당시 지정학적으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렇게 붙을 수밖에 없는 이렇게 위치 가운데 있었던 나라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조금만 틈을 보이면 해안가에서 내륙으로 진출하기 원했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계속 침범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그렇게 두 나라가 전투를 벌이는데 이스라엘이 크게 패배하죠. 2절을 보면 4,000명가량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싸움이 안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민족의 큰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3절 전반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패잔병들이 진으로 돌아왔을 때에 장로들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로들 그 지도자들은 아주 올바른 진단과 질문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로 하여금 블레셋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뭐냐. 전쟁의 승패가 주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지게 하셨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이었죠. 그런데 그에 대한 답이 무엇이었나. 3절 후반절에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에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즉 주님의 법궤를 우리가 실로에서 우리 전쟁터로 가져오자. 그러면 우리가 보호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아마 이 안을 냈을 때 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겠죠. 아마 다 두 팔 벌려 환영하고 만장일치로 통과됐을 겁니다. 그냥 괴짜기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 무엇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이스라엘 진중에 가져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니 하나님 필코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할 것이다. 당연히 그렇게 여겼었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조상들도 여호수아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성할 때 요단강 건널 때도 언약궤가 앞장섰었고 여리고성 돌 때에도 언약궤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엄청난 승리와 역사를 경험했었으니 하나 의심 없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겠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10절 말씀에 그런 다음에 블레셋 사람이 전투에 임하니 이스라엘이 져서 제각기 자기 장막으로 달아났다. 이스라엘은 이때에 아주 크게 져서 보병 3만 명이 죽었다. 어찌된 일인지 언약궤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3만 명의 보병이 죽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게 11절에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이때 전사하였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예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립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거죠. 이스라엘 역사상 단 한 번도 겪어본 적 없었던 일이 지금 눈앞에서 벌어진 겁니다. 언약궤만 빼앗긴 게 아니라 당대의 제사장이요 사사였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 자리에서 전사하고 나중에는 그 소식을 듣고 엘리도 숨을 거두는 비극 중에 비극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나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납득하고 이해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블레셋의 신보다 약하신 겁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주이십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성경이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진중에 왔음에도 왜 이렇게 뼈아픈 패배를 이스라엘이 당해야만 했는가? 물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게 맞지만 정작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철저히 하나님을 무시했죠. 우리가 사무엘상 강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매주 들으셨을 겁니다. 이스라엘 특히 엘리와 또 홈리와 비느하스로 대변되는 그 제사장들과 거룩한 무리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죄를 지었죠.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겼습니다. 성적인 방종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양심이 완전히 죽어져 있었습니다. 부패하고 썩어서 하나님의 말씀조차 듣기 어려운 그러한 실상이었죠. 여러분 이러한 상태인 이스라엘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함께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물었던 질문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여러분 정말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래도 우리는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임재가 이스라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니 그들이 진짜 붙들어야 할 본질은 언약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통회 자복하며 그들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회개하는 회개가 필요했던 것이죠.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였던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눈이 완전히 감겨져 있어서 그것을 스스로 벗어날 수도 없었고 또 자기들이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을 한 아기의 탄생으로 정확히 나타내고 있는데요. 성경은 그 엘리 가족이 다 죽고 그 가문 가운데 살아남았던 비느하스의 아내가 엘리의 며느리죠. 대중에 잉태했던 한 아기를 그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그 아기의 이름을 뭐라고 하나? 21절에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주며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 하는 말만을 남겼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데다가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었기 때문이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마저 그 아이를 출생하고 바로 아이만 남겨둔 채 숨을 거두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이렇게 만들어도 이보다 더 절망스럽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제가 섬기는 젊은이 교회에 전도사님 한 분 중에 이름이 영광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오래전에 퇴근하실 때 이따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무실 밖을 나가시는 거예요. 이가봇, 이가봇 하면서 나가세요. 자신의 이름이 영광이니 영광이 이제 사무실에서 떠난다는 거죠. 그때는 저는 아 저분이 참 고급스러운 성경 유머를 구사하시는구나. 저도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사무엘상 4장을 곱씹고 또 곱씹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이가봇 이건 농담으로라도 할 수 없는 말이구나. 두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지울 수 없는 한 가지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또 이 시대의 한국 교회 그리고 지울 수 없는 한 가지가 또 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이가봇 갔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있었던 한국교회 연합기도회에 우리 목회자들과 성도님들 함께 참여해서 오후 내내 간절히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날 한국교회와 또 이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죠. 기도할 제목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이제는 초저출산 국가가 되어서 인구 절벽 시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 시급한 게 있더라고요. 인구 절벽이 문제가 아니라 신앙 절벽이 문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다음 세대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떤 강연 중에 포항에 있는 한 공과대학 그 어떤 교수님이 말씀하시길 그 학교의 신입생들이 이제 조사했을 때 어느 해에는 10% 정도의 입학생들이 기독교인이라 본인이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그 아이들 그대로 그 학생들 그대로 졸업할 때 조사를 해보니까 5%로 비율이 줄어져 있고 여러분 대학생들이 청년이 되어서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있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 학교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캠퍼스 안에서는 복음 전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처음 세웠던 기독교 사학 안에서도 전도지를 돌리거나 복음 전하는 게 막혀져 있습니다. 선교단체들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선교지를 둘러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젊은 선교사님들의 싹이 마르고 있다고 하죠. 또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전략 어마어마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에서 기독교가 점점 사라지고 있죠.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워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또 뭐 인터넷이나 TV나 스마트폰 그런 영상들이 우리 안에 온갖 정욕을 부추기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자극하죠. 여러분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이렇게 우리 다음 세대를 청년들을 노리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그것을 막아낼 수가 있을까요? 앞으로 또 어떤 게 나올까 참 두렵게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확히 보아야 할 것이 정말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는 너무도 낮아지고 작아져서 이 시대 교회와 성도가 무기력해져 가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할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이가봇 소멸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감리교회 창시자이신 존 웨슬리 목사님이 임종할 때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다.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그가 평생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이겁니다. 이 믿음으로 그가 평생을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았죠. 그런데 존 웨슬리가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죠? 여러분 18세기 영국은 산업화가 시작이 되면서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졌던 때입니다. 그러다가 거리에는 불황아들이 넘쳐났고 도시로 갑자기 사람들이 몰리면서 도시 자체가 혼란이고 도덕 자체가 무너졌던 때죠. 당시 런던 주변에만 교도소가 감옥이 5개가 있었는데 포화 상태였다고 합니다. 사창가, 도박장, 술집은 문전성시를 이뤘죠. 윤리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게다가 자유주의 신학이 팽배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영적인 매너리즘이 교계와 나라 안에 드리워졌던 영적인 암흑기였죠.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한 겁니까?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현실이 비참하고 좋은 소식 하나 들려오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하나 예외 없는 진리죠. 우리는 날 때부터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채로 태어난 그런 희망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을 누가 스스로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스스로 다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정치와 뭐 경제와 교육과 뭐 인기와 명예로 그게 가능할까요? 많은 재산이 그걸 보증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한 2000년 전에 한 아기가 태어났으니 여러분 그 아기가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했죠.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태어난 이 아이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가봇 되었던 우리의 삶에 아니야 함께 할 거다 약속하시며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예수 믿기 가장 어려운 시대라고 많이들 말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오는 삶 가운데 아니 역사 이래 예수님 믿기 편한 날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2000년 전 고대 근동지방이라고 예외였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의 뿌리 깊은 썩은 전통과 또 로마의 압제로 인해서 정말 빛도 없고 어떠한 소망도 없는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었죠. 하지만 그 어둠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영광의 왕이신 주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했던 하나님의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죄의 모든 진노와 형벌을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어둠을 다 거두어 가셨죠.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이 바로 오늘 우리가 두 발 딛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임마누엘 되셔서 떠나지 않는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도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와 내 삶을 바라보고 또 아픈 시대 현실을 바라보면서 언약궤를 가져오면 되지. 우리도 언약궤를 가져오자. 누구나 다 진단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가져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입니다. 임마누엘 되신 그 예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목사님께서 평생 목회를 하시다가 아 내가 40년 넘게 목회를 했는데 이거 하나만은 절대 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건 절대 잊지 않아야지 각오하면서 그분의 성경책과 책상과 또 곳곳에 집무실 곳곳에 서서 붙여놓으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 계시다. 여러분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정말로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사무엘상 4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은 그분이 아무리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셔도 내가 그분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분도 우리와 함께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언약궤가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하실 수 없도록 만드는 그것을 내가 포기해야죠. 내가 생각할 때 아무리 작은 거라 할지라도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그 한 가지로 인해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엉망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수요예배 때 다니엘서를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4주 설교 일정 중에 한 번은 다니엘 1장 8절이 본문이었던 주가 있었는데 뜻을 정한 다니엘, 그가 왕의 산의 진미, 뭐 포도주나 고기 먹는 것을 다 포기하기를 결단한 그 본문이었죠. 열심히 말씀 준비를 하는데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형주야, 너 성도님들에게 뜻을 정하라, 설교만 하지 말고 네가 먼저 뜻을 정해라. 저는 그래서 그걸 무슨 뜻을 정해야 하는가 그게 고민하고 생각하는데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이 예수 동행 일기 이후의 시간에 바벨론을 끌어들이지 말아라는 말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동행 일기를 쓰고 이제 잠자리에 누워서 침대에 누우면 잠들기 전까지 뭐 했나? 스마트폰 보고 그렇게 10분이고 20분이고 30분이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저는 그게 하루의 사역의 긴장도 풀고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축구 기사도 보면서 아유 이강인이 손흥민한테 사과를 구했구나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것도 좀 살펴보고 뭐 그런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심각한 죄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도 그 패턴은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출근해서 사무실에 제 방 책상에 성경책이 펼쳐져 있는데 습관적으로 말씀을 읽다가 말씀 한 구절이 마치 스프링처럼 튀어나오듯이 한 구절이 눈에 확 들어오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게 다른 말씀의 의미가 있겠지만 이 말씀이 그 당시에 마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았어요. 형주야, 너는 깨어있고 사역의 자리에 있고 누군가와 함께 너를 보는 눈이 있을 땐 주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면서 홀로 있고 잠들기 전 누구도 보지 않는 그 시간은 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느냐. 생각해보니까 그 편한 시간, 내가 그렇게 습관적으로 좋아했던 그 시간, 주님이 나의 왕 되셨던 시간이 거의 없더라고요. 내가 하루 동안 받은 은혜, 주의 임재, 그 영광 경험하게 하셨던 것 어디서 다 까먹나 싶었더니 그 짧은 그 시간에 다 까먹더라고요. 그 작은 하나가 제 심령에 마치 바벨론과 같은 세상이 쓰나미처럼 물밀듯이 들어오도록 수문을 활짝 여는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신 마음의 순종함으로 몸부림을 치다가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설교하라고 뜻을 정하라 하신 게 아니라 나를 살리시려고 이 설교를 시키신 거구나.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동일한 마음을 받고 또 동일한 결단과 다짐을 했습니다. 주님, 주님의 영광이 머물기를 즐겨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보고 듣고 말하는 모든 것을 주님 다스려 주셔서 그 고백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는 삶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나의 악한 마음과 삶의 습관,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끊어내고 김다희 목사님의 책 제목처럼 영혼을 위해서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가던 길을 돌이켜 주님께 맞춰 정말 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정말 경외함으로 사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깜짝 놀랐던 것이 7절과 8절에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면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진에 그들의 신이 들어갔다. 그래서 그들은 외쳤다. 이제 우리에게 화가 미쳤다. 일찍이 이런 일이 없었다. 우리에게 화가 미쳤는데 누가 저 강력한 신의 손에서 우리를 건질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너무나도 아니라고 무기력했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중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식하고 경외하며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기지 못할 죄가 있을까요? 용서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일이 하나 있을까요? 없겠죠.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 내 삶의 왕이고 진리이고 주인 되시고 생명임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눈이 열리면 바로 그때 너무나도 연약한 이가복과 같은 나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동아시아 국가 중에 복음이 가장 늦게 들어온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선교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뭐 중국이나 일본 다른 나라들보다 이상하게 복음이 더 늦게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지금은 그 어느 나라보다 더 교회가 많이 세워져 있고 십자가가 없는 곳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선교사님들 중에는 세계 선교 역사에서 그렇게 이름이 있거나 유명한 선교사님들이 있지가 않습니다. 뭐 중국의 허드슨 테일러나 인도의 뭐 에이미 카마이클이나 또 아프리카의 리빙스턴처럼 세계 선교 역사에서 한국에 오셨던 선교사님들 중에는 그렇게 유명한 분이 안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선교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그런 위대한 선교사님들이 사역했던 선교했던 나라들은 지금 어떻죠? 여전히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야 하고 여전히 영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탁월하게 유명한 이 하나 없었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누군가 작정해서 선교하러 온 사람 없습니다.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었죠. 이름을 내세울 만한 선교사님 한 분이 없는데도 어떻게 이럴 수 있었나? 비록 탁월하게 유명한 분들은 없었어도 그분들의 전기나 한국 선교 역사의 기록을 훑어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 한 분만 의지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가슴을 치면서 울며 회개해요.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이 땅에 왔지만 저는 자격도 없고 부족함이 많고 교만하여서 이 땅에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군요. 제가 너무나도 커서 주님이 일하실 틈이 없는 것이군요. 그렇게 회개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부흥을 구했고 그렇게 1907년도 그게 씨앗이 되어서 이 땅에 한국 회개의 부흥이 일어나 지금의 한국교회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1903년도 원산의 하디 선교사님, 그가 엄청난 헌신과 수고로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1903년도 사경회 때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요한복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성령님의 강력한 책망이 임하게 되죠. 여러분, 그는 성실했고 책임감도 강했고 선교사님들 중에 리더였습니다. 선교사님들 수양회 때 대표로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받을 정도로 인정받고 존경받던 선교사님입니다. 무슨 책망받을 게 있을까요?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판단으로 주님 없이 조선 땅에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려고 했던 그 노력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가복과 같은 삶이었죠. 회개합니다. 하디 선교사님 회개한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주님 한 분만 경외함으로 믿지 않았다는 것. 애통함으로 그가 회개하죠. 하디 선교사님 회개하기 전까지는 거듭난 영혼 한 명도 세우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그저 자기 멋대로 사역을 했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마음을 들여 주 앞에 나아갔을 때 부흥의 도화선으로 쓰임받는 강력한 삶을 살게 되죠.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 한국 초기 선교 역사 가운데 넘쳐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또 우리 가정과 일터와 캠퍼스와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우리를 통해 주가 하기 원하시는 간절한 갈망이고 소망임을 저는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가봇의 삶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한없이 완고하고 철저히 이기적이고 너무나도 교만하고 그리고 절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수 없는 그렇게 연약한 자임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죠.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한없이 연약한 나에게 또한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내게로 와서 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이가복과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제는 임마누엘 되셔서 나를 결코 버릴 수도 포기할 수도 떠날 수도 없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은 그 어떤 수치와 후회와 나의 죄악과 좌절과 원망과 또한 나의 연약함보다 더 크신 은혜의 주이십니다. 왜 그렇죠? 임마누엘 되셔서 지금도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시며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살아계신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내 삶의 어떤 모습이라도 포기하여 주님께 내어드리고 오늘 그 주님께로 나아가 임마누엘의 영광과 주의 임재가 다시 회복되어 나를 부르신 그 삶 가운데 충만함으로 그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신 말씀 붙잡고 간절히 정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가운데 혹시 이가복과 같은 삶을 사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주님이 기다렸던 그 한 사람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임마누엘 되셔서 그렇게 연약한 나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길 준비하셨고 이미 이루셨고 지금도 그 한 사람이 주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회복되길 간절히 바라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원하는 것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십니다. 주님,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과만 동행하는 그 삶의 놀라운 능력이 내 안에 열려지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모든 시선을